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어떤 목적지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겠죠. 또 인생은 사계절이다.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 역시 희노애락이 있어서 인생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비유인 인생은 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여러 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긴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을 통과할 때마다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닫힌 문 앞에 그 문을 열지 못하여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삶의 반경이 넓어지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예로부터 열쇠는 힘, 권력, 기회, 자격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집 가운데 쌀을 보관하는 광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민감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열쇠 세 개를 준비해야 된다.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전임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넵니다. 모든 것들이 열쇠는 자격과 권리,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을 다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쇠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 문을 다 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열쇠 꾸러미 통을 준비해도 그 모든 문을 다 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우리 인생과 닫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이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을 잃어버리실까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것도 7장 7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열쇠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두드리라. 열쇠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그냥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아래의 토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의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맞는 열쇠를 가지고 우겨 넣으면 그 주위에 긁힌 자국만 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하고 큰 문이라 할지라도 작은 열쇠가 제대로 맞는 열쇠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문을 통과하여 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본당 문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해 오셨죠? 누군가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저희 본당 열쇠입니다. 요 밑에 있는 세 개는 마스터키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본당 문이 견고하고 닫혀 있어도 이 문을 돌리면 별 수 없습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쇠가 없으면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릎으로 전진해가는 역사입니다. 기도로 넓혀가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들이 열릴까요? 수많은 문들이 열리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분명한 문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다룰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이 세 가지 문이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팀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유럽 선교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배를 타고 출항하자 급물살을 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 도착했어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모든 문이 마쳐갖고 맨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드로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서쪽을 향한 유럽의 문을 열어주셔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첫 번째로 지나간 곳은 사모드라게입니다. 사모드라게를 찾으셨습니까? 그 사모드라게가 어떤 섬이냐면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성경 본문이 펼쳐지는 이야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리는 240km입니다. 이 240km는 보통 배를 타고 가면 5일이 걸립니다. 이후에 바울이 3차 선교를 진행할 때 이곳을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며칠 걸렸냐면 이틀 만에 240km를 도착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풍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선교팀이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문을 두드릴 때는 그 문이 다 닫혔는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과하여 진행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순풍을 타고 5일 만에 갈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떤 바람을 타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일으키는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비상하여 창공을 날아오르듯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팀은 그렇게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그들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를 찾은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을 만큼 완전한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회당이 없으니 기도할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라에는 자색 옷감 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자색 옷을 파는 여인이라 그럽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고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비싼 자색으로 염색이 된 옷을 무역하는 성공한 여성 CEO였습니다. 이 여인의 출생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자색 염색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곳에서 기술을 익혀서 유럽을 다니며 장사하는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루디아, 두아디라, 두아디라, 루디아.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루디아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이 말이 루디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를 강원땡, 강원땡이라고 불렀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루디아, 이 여인은 성공한 우리 업계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첫 번째 중요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첫 번째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본문에서 열어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큰 문, 양문으로 달린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의 태문이 열리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영적인 태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영적 탄생의 기쁨이 그 현장 가운데 엄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태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인간이 열 수 없는 그 문이 영혼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이 기도로 인하여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왔던 그 목적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럽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루디아가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겠지만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보이지 않던 그 영혼은 영적 기경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디아는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녀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동일하게 누군가의 기도가 쌓이고 누군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경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부 목사였을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튀르키예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현장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 일정을 진행하다가 그날 하루 일정이 무엇이었냐면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튀르키예 지역에서 노방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길거리를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두 명이 뒤에서 속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일정으로 하루 종일 일정을 보냈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눈치도 보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저를 포함한 세 명이 길거리에 앉아서 음료수나 먹고 있었는데 마침 한 청년이 오더니만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뭐 하러 왔냐고. 복음 전하러 왔다고.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영어로 했기 때문에 떠듬떠듬했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오늘 밤에 본인 집에 와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순간 머리가 바짝 섰습니다. 안전교육 받을 때 강경 무슬림들에게 걸리면 큰일 나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혹시 나를 집으로 유도하여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머리가 바짝 섰는데 성령께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선교사님과 상의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 세 명과 저까지 세 명이 함께 그분이 말해준 주소를 찾아갔는데 저는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집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멋진 아파트였어요. 강이 한꺼번에 보이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 앉아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다가 더 이상 영어가 안 되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영어 성경을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영적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 밤을 함께 보내면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함께 교제 나누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식사를 또 같이 먹고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다음에 축복기도 하고 헤어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역지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저의 영혼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그 사람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의 문은 기도가 쌓일 때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을 여냐면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팀은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때 역시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붙잡아다가 이 여자분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착취하는 주인들이 있었다. 복수의 사람들이 이분을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을 치는 여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톤은 무엇이냐면 고전 신화에 나오는 성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탄에게 시달려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영혼은 악령에게 착취되었고 이 사람의 육체의 모든 것은 나쁜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누구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한 분이 바울을 보더니만 따라다니며 소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리는 자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무당을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저는 그쪽이 가짜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바울을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가운데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분 보통 사람 아니라고, 굉장한 분이라고 칭송하면 바울을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탄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복음과 사탄의 일을 뒤섞여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데 그 구원의 길의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냥 호더스라고 하는 길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닌 종교 다원주의가 말하는 보편적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 나도 구원. 그러니까 순간 이 여인은 우리는 동업자, 이런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처럼 칭송했어요. 마귀는 지금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높이고 있어요.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나와서 헤르메스 신이 도래했다라고 칭송했는데 그때 사탄의 역사가 꺾이자 이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교활하게 바울을 교만으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녀 안의 역사는 사탄의 영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이 여인이 그동안 평생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사탄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영혼의 치유가 임한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 이 여인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떠나가니까 그녀의 능력도 떠나가게 되니까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그 주인들 역시 이 여인에 대한 쓸모가 없어지자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치유의 문을 엽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아픔, 영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 볼 때는 똑같아요. 둘 다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문제를 바닥 삼아 그 문제를 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오래되다 보면, 그 문이 오랜 기도에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없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의 마음이나 이분을 듣는 분의 마음이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체념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진리예요. 그러니 이 말에 체념을 섞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믿음을 실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체념으로 말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믿음을 실어 말할 때 이 말이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의 더 많은, 더 깊은 기도 제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더 많은 기도 제목,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았는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리냐면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더러운 사탄이 사라지자 주인들의 부정적인 수입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줍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결국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긴 다음에 몽둥이로 하염없이 때렸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채찍을 때릴 때 그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유럽이에요. 이때 몽둥이는 어떻게 때리는 것이냐면 기분 내키는 대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기절할 때까지 맞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고생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세 번 퇴장을 맞았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세 번 퇴장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의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착고에 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착고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하나의 나무판 안에 구멍을 다섯 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고 두 팔을 집어넣고 두 다리를 집어넣어요. 그게 착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서 온몸이 아픈데 여기에 이 자세로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하여 순풍을 타고 이틀 만에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몽둥이를 맞고 착고에 매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중에 아멘.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인생 간의 깊은 한밤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그들은 착고에 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환경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최초의 원데이 옥중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최초의 옥중 부흥 성회를 그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한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로 그 옥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이후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다른 죄수들 역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기도한 내용이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으면 열리자마자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즉 이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이 안에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기를 원했던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선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땅에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한 번도 드려지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예배자를 세워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이곳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온몸이 갇혀 있었지만 이들의 영혼은 자유했어요.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까? 닫힌 문 앞에 주저앉으셨습니까? 그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 그 막힌 자리, 그 답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이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 박사, 그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진 자극, 닫힌 문이든 뭐든지 간에 그 자극과 내가 해야 될 반응, 이뤄진 결과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옥중에서 원데이 부흥 집회를 여니까 다른 곳에 죄수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짜증냈을까요? 시끄럽다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여기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깊게 주목하여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한밤중, 그 한밤중에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과 똑같은 반응이 나오면 짜증나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죄수들은 주목하여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잠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힘든 시간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찬양과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아멘.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하자, 그 쇠문들이, 그 착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시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침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견고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 그 환경의 문, 그 닫힌 문,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 그 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 앞에 계십니까? 그 문 앞에 주저앉으셨습니까? 주저앉으신 김에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멘. 형제들을 만나고,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개척 멤버들입니다. 그 형제들, 개척 멤버들은 누구죠? 첫 번째는 성공한 사업가 루디아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이후에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을 지켜줬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형제들의 그 감옥 가운데 함께 그 복음을 들었던 죄수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그룹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냐면 저마다의 막힌 문이 있었는데 그 막힌 문을 기도로 뚫고 나와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이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문을 열어 간증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간증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 앞에 놓여 있습니까? 가족권을 향한 문, 혹은 치유를 향한 문, 혹은 내 인생의 닫힌 문 앞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 키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의 그 길 베푸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에 모였던 그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막힌 문 앞에 있었지만 그 모든 문을 열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른께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문이든 치유의 문이든 환경의 문이든 관계의 문이든 재정의 문이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모든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를 도와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 영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영원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권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힘을 얻고 강건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닫힌 문 앞에 고민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문을 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간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아픔 가운데 치유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문 앞에서, 진로의 문 앞에서, 가정의 문 앞에서, 회사의 문 앞에서 주저앉은 성도 있습니까?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간증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오늘의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